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물질과 시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며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 조치를 했다며 핵미사일 추가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도발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조치에 대한 한미양국도 미국 전략자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그에 대해 유해소관이나 구구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 성의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협상 전망과 관련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 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자가 러시아 정부에게 극동지역 등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김영재 대외경제상은 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 주지사 권한대행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재 경제상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유로 북한 노동자를 송환할 경우 내년 말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라센코 주지사는 이 문제를 이미 모스크바 당국에 제기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6년 말까지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동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2년 안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상당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의 북한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U는 13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합과 주권 그리고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한 행위에 대해 북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만료되는 제재가 내년 3월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인 등 개인 155명과 기관 44곳으로 이들의 EU 내 자산은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됩니다. EU는 지난 2014년 3월 처음으로 제재를 부과한 이후 6개월마다 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협상 재개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건샹 대변인은 양측이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12일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이 류호 중국 부총리에게 초청장을 보내 수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강요급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으며 협상이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터키가 13일 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이날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17.75%에서 24%로 6.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의 이 같은 금리 인상 조치는 시장의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겁니다. 중앙은행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필요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올린 것은 심각한 물가 오름세,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겁니다. 터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18%에 달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기관이나 개인의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북한도 가능성 있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We have seen signs of not just Russia but from China from capabilities potentially from Iran.
미국과 북한 정상이 조만간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북한의 도로와 교량이 붕괴돼 일부 지역에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제적십자 적신월사연맹 북한 사무소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구름 많아지는 흐린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 기관이나 개인의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 선거에 개입할 역량이 있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신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봐왔고 이란과 심지어 북한도 이런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seen signs of not just Russia but from China from capabilities potentially from Iran and even North Korea.
코츠 국장은 12일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설명하는 전화회견에서 미국이 주목하는 나라는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대선 때와 같은 규모의 개입 정황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는 키보드 버튼 하나만으로 가능하다며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츠 전 국장은 이란과 북한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그런 시도들을 보고 있고 이를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see attempts. We're monitoring it very, very closely. It's just an ongoing.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 절차를 이런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억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날 전화회견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와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절차에 외국인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asically, it's a further effort among several that the administration has made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gainst foreign interference.
아울러 제재 대상에는 선거와 선거 관련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선전물과 허위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해당 위반 행위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래 금지와 수출 면허 제한,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여러 제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You'll see enumerated a long list of potential sanctions, fairly typical of the range of sanctions authority that presidents have.
이번 행정명령은 정보당국과 법무부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90일간의 조사를 거친 뒤 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재무부와 국무부가 적절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의회에서 해외 정부의 미국 선거 개입 억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의 선거 개입 정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적이 있다며 앞으로 미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answer is I've not. Whether other people
베놀론 의원은 12일 VOA 기자 만나 미 선거에 개입하는 해외 기관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선거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인 만큼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The point here is that since this is designed to deter, right, discourage any interference.
앞서 이날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행정명령 관련 전화회견에서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신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봐왔고 이란과 심지어 북한도 이런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순 베놀론 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과 함께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예방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디터 액트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서 북한은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 국가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 외에도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 등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베놀런 의원은 북한을 향후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위협 국가 중 한 곳으로 지목했습니다.
We use these as examples of countries, and it's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implicated in cyber attacks.
디터 액트에서 북한이 미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국가로 언급된 이유는 과거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사이버 역량을 갖고 있고 또 미국을 겨냥해 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t was countries that have cyber capabilities and have used them against the United States.
앞서 지난 6일 법무부는 2014년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저지른 혐의로 북한인 박진혁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베놀론 의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디터 액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 선거에 개입한 모든 국가들의 제재가 적용되지만 충분한 조치를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way it's designed does not go nearly far enough. If you're serious about deterring Russian interference or any kind of interference in our elections, the consequences need to be swift, sure, and stiff.
러시아와 같은 해외 정부의 미 선거 개입을 억제하는 데 진지하다면 짧은 시간 내 빠르고 엄격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북한의 미 선거 개입 정황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미 선거 과정 개입을 선택하는 모든 국가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any nation that chooses to interfere in our electoral process should receive should be punished. And you know what?
이어 이번 행정 명령은 심지어 백악관조차도 그런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디터 액트 지지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워너 의원은 그러나 이번 행정 명령은 정황이 발견된 이후에 미국이 추후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충분하지 않은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북한 정상이 조만간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다음 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북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다시 한번 마주한다. 또 하나의 통 큰 결단을 내리는 장면도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에서 한국 국방부 주최로 열린 다자 안보 대화인 2018 서울 안보 대화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주어진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해 모든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한 공조와 국제사회 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가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특사단은 김 위원장이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해 비핵화와 이를 달성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과정에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 미북 대화와 비핵화 진전을 추동할 또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만남에서 양 정상이 더 깊이 있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은 미북 대화의 물꼬가 다시 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주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남북한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 짓고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과 무력 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 실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전쟁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와 서해 평화수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남북한은 군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4일 개소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이 상시 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남북관계 제도화에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천혜성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날 개회식 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의 발제 연설문을 통해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더불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서 미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천 차관은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는 입장에서 판문점 선언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차관은 한반도가 70년에 가까운 적대 관계를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평양 정상회담의 표현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길을 가는 데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천 차관은 한국 정부가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 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의 합의 사항의 이행을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국제사회 비핵화 노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한국 측 소장을 맡은 천 차관은 연락사무소가 남북 관계뿐 아니라 미북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으로 남북 관계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고 남북 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보 대화는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로 올해 7회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48개국의 국방 관계자와 4개 국제기구의 안보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7월 말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도 초청했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여건이 조성되면 참석을 고려하겠다면서 불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목적은 군축에 있다고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크롤리 전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과거 여러 번의 비핵화 약속을 어겨왔다며 대화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을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한 크롤리 전 차관보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특사단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It is certainly a valid aspiration, but it remains a major...
충분히 가질만한 염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실천한 적은 없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결과를 보면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게 비핵화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방대한 양을 폐기하는 데 있죠.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상호 군축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만큼 줄일 테니까 미국 역시 그렇게 하라는 주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비핵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북한이 실제로 폐기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진지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큰 성과로 보고 있는데요.
As I said, North Korea has promised things before and seldom has it followed through.
북한은 과거에도 여러 약속을 했지만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을 방문해 추후 협상 절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오 장관의 추가 방북을 연기한 상황이죠. 곧 한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게 될 텐데 이들이 좀 더 명확한 협상 절차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대감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억해야 하는 점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미한동맹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Completely understand the North Korean desire for a formal peace treaty.
왜 북한이 공식적인 평화협정을 원하는지는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의 비핵화를 이뤄야만 미국과 한국이 상호 조치로 평화협정을 체결해 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어떤 협정이 비핵화 이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남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등 교류를 가속화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을까요?
I think that anything that enhances the dialogue between or among the United States.
저는 미국과 남북한 사이에서의 대화를 개선하는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는 언제든 시작됐다가 다시 멈출 수 있는 외교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전례 없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만난 게 하나의 예입니다. 북한과 같은 도전과제 앞에서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몇 달과는 달리 북한으로부터 매우 구체적인 행동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비핵화 달성에 회의적이시지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Is it achievable? Of course it's achievable. You know, is it something that North Korea can do? Of course.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묻는다고 해도 당연히 그렇다고 답하겠죠.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인가를 묻는다면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이나 북한 중 한쪽이 다른 쪽을 확실한 믿음이 없더라도 믿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두 나라의 역사를 본다면 말이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비핵화할 준비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차관으로부터 한국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해상구축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시험이 모든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의 방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9월 11일 밤 10시 37분 미 하와이 카와이 섬에 위치한 태평양 미사일 발사장에서 시험 탄도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이 궤도를 따라 태평양 상공을 향해 날아가자 태평양 해상에 위치한 일본 최신의 구축함 아타고 승조원들은 이를 즉각 포착, 추적해냅니다. 이후 이지스 요격체계에 따라 발사된 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IBTU는 태평양 상공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탄도미사일을 파괴시킵니다. 12일 공개된 미국 미사일 방어청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미사일 요격 시험 상황입니다. 미 미사일 방어청은 미 해군의 협력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하와이 해상에서 실시한 요격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은 일본 최신의 구축함 아타고에 최근 업그레이드된 일본 이지스 미사일 방어망을 이용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사일 방어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을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했습니다. 사무엘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특히 이번 시험이 일본의 구축함에 새롭게 장착된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검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일본은 이를 통해 점증하는 영내 위협을 격퇴하는 미래 방어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사일 방어청은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 향상을 위해 일본 정부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VOA에 이번 요격 시험은 어느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닌 모든 미사일 공격에 대해 우리와 동맹국을 방어하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 that was not directed at any one particular nation that I'm aware of. It's just for a missile threat. It's a missile defense capability against any threat from
한편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부장은 이번 시험이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며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증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채택한 방위백서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이 유일한 공식 번역본이고 수개월간 배포된 영문은 비공식 번역이었다며 왜곡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 직후 배포된 영문 외에 다른 번역본은 최근까지도 없었다며 종전 선언의 유연성을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공식 번역이라고 주장한 영문본은 지난 6월 청와대가 발행한 남북정상회담 결과집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 제출되기 이전에 공개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이 비공식 번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이 앞서 한국 정부가 배포해온 영문본의 내용과 다르다는 BOA의 전날 보도를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영어 전문가들이 국문을 번역해 유엔에 제출해 이번 문건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OA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이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영문 내용을 담고 있어 당초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영어 번역문을 통해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은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회담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합의가 한계, 즉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고 종전선언 등은 그런 회담의 목적으로 뒤따른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청와대가 비공식 번역이었다고 해명한 이 같은 영문은 그러나 판문점 선언 이후 두 달이 지난 뒤인 6월 청와대가 발행한 남북정상회담 결과집 28페이지에도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번역들도 비공식이었다며 공식 번역은 판문점 선언 약 4개월 뒤인 지난 6일 유엔에 제출된 문서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 두 달 뒤 발행된 남북정상회담 결과집에 같은 영문 번역본이 정식으로 게재됐고 여기에는 공식 비공식이란 말이 없지 않느냐는 BOA의 질문에 해당 결과책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해외 기자 등에게 배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식 번역이란 말이 누락된 건 담당 부서의 실수였다며 주의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2일 공식 번역본이 5개월 뒤인 유엔 제출 시점에 나오게 된 배경을 묻는 BOE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이번 문서 회람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유엔 차원의 후속 조치로서 남북 양측 간 협의하에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해명을 토대로 본다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4월 27일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전 세계 외신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접했던 비한국어권 인구와 6월 싱가포르에서 청와대의 착자를 접한 해외 기자 등은 유엔에 제출된 문서가 공개된 9월 11일까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비공식 번역이었다고 주장하는 영문만을 접한 셈입니다. 11일 이전까지 인터넷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영문 번역본은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아닌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청와대의 기본 문서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미 터프츠 대학 이성윤 교수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판문점 선언 이후 4개월 만에 공개된 번역본을 어떻게 최초의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 유일하게 번역한 영문으로 번역한 원본은 4월 판문점 선언 그 국문본을 청와대에서 영문본으로 번역한 그 번역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의 번역본은 이미 외신 기자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전해졌다며 이후 추가적인 번역이 이뤄지지 않아 당시 내용만이 전 세계에 배포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 등 각국 정부에 공식 배포한 판문점 선언 영문 번역본은 비공식 번역이 아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한국 정부로부터 판문점 선언에 어떤 번역본을 전달받았느냐는 BOA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판문점 선언을 싱가포르 회담에서 재확인했으며 이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번역본 차이에 대해선 밝힐 게 없다며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국무부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밝혔고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BOA의 질문에 12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문서를 최초로 유엔에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BOA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 문서를 유엔 공식 문서로 회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12일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약간의 유연성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 lack of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have pu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a difficult position. They have
한국은 북한과 강력한 의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도 미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에 획기적인 진전이 없이 미국이 서명하도록 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티븐 오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판문점 선언의 영어 번역이 달라진 것은 종전선언과 새로운 현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변했고 여기에 대한 의지 또한 강해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교수는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제재 해제를 목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반드시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에게 남한이 한국이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렇게 유엔에게 협조를 좀 구하는 양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런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실제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2007년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한국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는 14선언의 경제협력 규모를 1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이런 거액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유엔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태풍 솔릭으로 북한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로와 교량이 붕괴돼 일부 지역엔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존 플레밍 국제적십자 적신월사연맹 북한사무소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플레밍 담당관은 12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재민들에게 임시 거처와 식수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 속에서도 구호 물품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평양 현지에 있는 플레밍 담당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태풍 솔릭으로 입은 피해를 현재선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We're notified on Monday of the landslides and the floods in North and South Huanghe province.
지난 월요일 황해도에 폭우가 내리고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평양 주재 유엔 기구 등과 함께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 초기 공동 조사를 벌였고요. 산사태 피해가 심각하더군요. 지금까지 집계한 바로는 76명이 숨졌고 75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재민의 수는 7만 5천 명이 넘고요. 또 가옥 수천 채가 무너졌고 학교와 병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겠군요.
The situation as it is at the moment is that we and other agencies are put into.
네, 저희는 지금 피해 상황을 감안해 장기적 재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한적입니다. 지난주 현장 피해 조사 때도 붕괴된 도로와 교량 때문에 황해남도 쪽으로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They've already started activities in the field. They started as soon as it was all the emergency.
먼저 실종자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구호 물품은 이미 북한 적십자 연맹이 이재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의 담요와 구급약, 통조림, 위생품 등이 보관된 창고 6곳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죠.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임시 거처와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동식 정수시설을 설치하기는 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피해 현장에서는 위생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피해 지역 주민의 식량 문제와 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한 재난 대응 자금으로 우선 30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있는 해외 지원 단체 관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There are the big agencies have representation here. So World Food Program,
세계 식량 기구, 유니세프, 세계 보건 기구 등 큰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면서 지원 활동을 벌입니다. IFRC에서는 전문가 5명이 북한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기구 직원들을 합하면 대략 150명 정도 됩니다. 비교적 규모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In many ways, it's never anything other than interesting.
북한에서 일한 지 8개월 정도 됐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 흥미롭습니다. 지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북한 적십자연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들은 저희 같은 국제지원단체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을 받는 다른 나라와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때로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북한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정말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는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Countries like ourselves and like the others that I've mentioned to continue working here. Certainly there are many needs.
북한이 특수한 환경인 점을 고려하면 지금 저희의 일이 특별하다고 보여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은 어디에서나 발생하고 또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요. 다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느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모니터 등에 있어 정부기관들과 국제기구 간 협력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 물자 소송 등의 지연 사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I certainly wouldn't wish to discuss in detail from a Red Cross perspective the sanctions.
조달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적십자 연맹의 구체적인 입장을 지금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구호 물품이 상비돼 있으니까요. 또 제재에 따른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구 내에서 서로 협조가 이뤄집니다.
네, 안소영 기자가 존 플레밍 국제적십자 적신월사연맹 북한 사무소 담당관으로부터 지난달 말 북한을 강타한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이 최근 USB 메모리 막대기를 통해서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미 단체 운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는 북한 정권의 이런 반응은 막대한 규모의 외부 정보 파급을 두려워하는 북한 정권의 속내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보 유입 운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인권재단은 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이 자신들이 진행하는 대북 정보 유입 운동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게리 카스파로프 이사장은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북한의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인권재단의 노력을 인식하고 비난하는 건 처음이 아니지만 캠페인 이름을 호명한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민주조선 보도를 자세히 전하며 뉴욕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의 어느 한 모략기관은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하에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활동을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모략 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실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대대적으로 유포시켜 조선인민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사상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재단의 카스파로프 이사장은 하지만 북한 정권의 이런 주장은 오히려 이런 운동에 주목할 만한 발전이자 대규모의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우리의 노력이 파급을 미치는 것을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스타인 전략기획실장도 앞서 VOA에 북한 주민들은 날마다 정부의 거짓 심리적 선전선동에 세뇌되고 있다며 진실된 외부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깨워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09년부터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탈북민들을 국제인권포럼과 미국의 대표적인 첨단기술 요충지인 실리콘밸리에 초청해 투자가들과 기술자들의 협력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16년부터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운동을 통해 팝 문화와 뉴스, 영상 등을 USB에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는 컴퓨터 휴대용 저장 장치로 북한에서 메모리 막대기로 불리는 이동형 저장 장치의 USB가 대표적입니다. 인권재단은 전 세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탈북민 단체들의 전문성을 통해 북한에 7만 개 이상의 USB를 보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더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USB를 기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지난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정보로부터 사회주의 모기장을 더 든든하게 쳐야 한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인간의 자유로운 생각을 막을 만큼 강력한 모기장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There's no mosquito net in the world that is strong enough to keep out the idea of freedom.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정부가 정보 유입을 어렵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의 절차 위반을 문제 삼으며 이를 고발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에 보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안보리에 보낸 서한을 통해 대북제재위원회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29일 바실리 네벤자 유엔 대사 명의로 작성한 이 서한에서 지난달 24일 열린 안보리 대북제재위 회의에서 당시 회의 소집에 대한 의제 채택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 의장이 당시 안건에 대한 만장일치가 없었음에도 회의를 계속했고 결국 회의가 소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 의장이 위원회 활동과 아무 연관이 없는 안보리의 임시규정을 적용해 투표를 제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 자신의 권위를 남용했고 위원회의 업무 수행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산하위원회의 결정은 만장일치로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며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서한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제가 채택되지 않은 만큼 회의는 소집과 함께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날 회의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최근 위원회에 대북제재 중간 보고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대북제재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가 중간 보고서 공개를 막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 일주일 전에 열린 회의에서도 중간 보고서 공개를 놓고 불협화음이 나왔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위원회에 제출되면 안보리 이사국들이 모여 내용을 두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는 지난달 2일이 대북제재위원회 제출 시한이었습니다. 또 대북제재위원회를 거친 중간 보고서는 안보리에 최종 제출되는데 이 시한은 이달 7일입니다. 한편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6일 전문가 패널 보고서 공개를 여전히 반대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러시아는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 29도. 남포 아침 기온 19도, 낮에 2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8도. 중강 아침 기온 12도, 낮에는 26도. 강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9도, 낮 최고 27도.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7도. 사리원 아침에는 1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점차 구름 많아져 흐려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 25도. 풍산 아침에는 7도, 낮에는 22도. 장전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4도. 청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은 25도. 삼전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점차 구름 많아져 흐려지겠고 서해 역시 흐린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14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미래 핵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핵무질과 시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며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한 여러 실천적 조치를 했다며 핵미사일 추가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도발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조치에 대해 한미양국도 미국 전략자산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그에 대해 유해송환이나 구구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 성의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북 협상 전망과 관련해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액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 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자가 러시아 정부에게 극동지역 등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김영재 대외경제상은 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안드레이 타라센코 연해주 주지사 권한대행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재 경제상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유로 북한 노동자를 송환할 경우 내년 말 이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라센코 주지사는 이 문제를 이미 모스크바 당국에 제기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6년 말까지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노동허가를 받고 체류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르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은 2년 안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상당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의 북한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U는 13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영토 통합과 주권 독립을 훼손하거나 위협한 행위에 대해 북한 제재를 6개월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만료되는 제재가 내년 3월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인 등 개인 155명과 기관 44곳으로 이들의 EU 내 자산은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됩니다. EU는 지난 2014년 3월 처음으로 제재를 부과한 이후 6개월마다 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협상 재개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샹 대변인은 양측이 현재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12일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이 류허 중국 부총리에게 초촉장을 보내 수준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강요급 대표단 파견을 요청했으며 협상이 워싱턴이나 베이징에서 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터키가 13일 금리를 크게 올렸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은 이날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17.75%에서 24%로 6.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터키 중앙은행의 이 같은 금리 인상 조치는 시장의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겁니다. 중앙은행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필요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올린 것은 심각한 금리 오름, 물가 오름세,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겁니다. 터키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18%에 달했습니다. 이는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